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전 안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행하던 사가랴는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주의 사자가 들려준 소식 역시 그에 못지않게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며 요한의 출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 그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놀람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큼이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민족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을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즉 엘리야의 영성과 그의 내적인 힘을 갖고서 주님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발대로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나던 때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는 모두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던 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련하게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우상 숭배 정책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의 잊고서 살았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퍼부었습니다. 참 듣기에도 민망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겉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 속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 아합왕이 키우던 바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머뭇머뭇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절뚝거리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한쪽이 좀 짧거나 운동을 하다가 한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을 때 목발 없이 걸으려고 하면 절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인 장애나 부상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병든 이기심으로 인해서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한 번은 바알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휘청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의 목적을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휘발유라고 합니다. 진짜 휘발유에 다른 불순물들을 섞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가짜 참기름을 만들 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역시 진짜 참기름이라고 합니다. 그 진짜 참기름에 값싼 다른 기름을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하게 되면 그것이 곧 가짜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지라도 거기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던 신앙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요한의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이 가정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거스르는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사회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말라기 4장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요한의 사역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떠났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면 자식의 마음 역시 부모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혹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거나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감싸줍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자기 자식을 품습니다. 혹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자식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약 두 주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전북 부안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세 아들을 둔 젊은 엄마가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나오고 보니까 다섯 살짜리 막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지만 엄마는 막내를 찾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침실에 있는 막내를 발견했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그 엄마가 심해진 불길로 인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엄마는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약 4개월 전에는 비정한 아빠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21살 난 대학생 아빠는 7개월 된 딸을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보내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입양을 하겠다고 댓글을 단 여인에게 사례비 쪼로 6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혹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또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차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이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많은 손실을 본 50대 부부가 잠자고 있던 중학생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누나에 의해서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부부는 딸은 제 대학에 합격했으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중학생 아들은 혼자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니까 죽게 한 후에 자신들도 다른 곳에서 번개탄을 피워 죽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내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바위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바위는 누가 어떻게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류의 기사는 올해만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제 뉴스에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저지른 일은 이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르고도 빠른 길은 부모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도 두지 않는 오직 절대적인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의 일원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가정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그 스르는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되는 사회적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가정에 부모는 로마 제국과 결탁하고 자식은 열심당의 일원이 되고 형은 바리새파에 속하고 아우는 사두계에 속하는 등 가정이 참 많이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가정의 분열은 곧 사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든 열심당의 일원이 되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속하게 되든 어느 쪽에 있든지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거스르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의인의 슬기로 대변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하게 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들, 계층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등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을 맞이할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라오스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4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3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 141번이 나오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8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백성 라오스의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지배 계급에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제사장 계급이 아닌 일반 평민 계급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마치 국가가 자기 백성을 책임지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한 적이 없음에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 구원이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하다가 그만 말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그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그 백성이 단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영원한 자신의 임금으로 여기는 사람들 모두입니다. 요한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시켜 주어서 그 나라의 임금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일곱 족속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대는 것을 당신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셨습니다. 이제 4주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주셨습니까?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셨고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영원을 향해 바른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9년 4개월 전에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도 세우시고 일반 교회에서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마음까지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은총과 역사심을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으로 준비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아합왕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편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진리가 주는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순간적 이익이 주는 배부름에 만족할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취소하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주님을 맞이할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생 동안 우리로 하여금 주를 맞이하는 백성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맞이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